마태복음 27장 57절로 66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어 쓸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 요한이 십자가 밑에 있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어머니를 맡겼지만은 나머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어쩌면 마지막 순간 지켜야 할게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았으면은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제자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비록 목이 잘렸지만은 제자들이 그 장례를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본인은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끈을 풀기도 어려운 그런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정말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 구세주임을 그토록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의 시선은 거둘 제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뜻밖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나타났죠. 그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지금 마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처음 등장하는 사람을 놓고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열두 제자가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아리마대 요셉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란 우리가 요즘 주일날 보고 있는 그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한 8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높은 산지 마을입니다.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기록되었던 그 마을 출신이죠. 그 산지라고 하는 곳이 무슨 큰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부자라고 하면 뭐 얼마나 부자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마을에서는 가장 유복했던 유족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걸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에 관한 기록은 새 복음서 나머지 새 복음서에서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마가복음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을 보면은 오늘 동일한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요셉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정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지금 달라고 요구하기가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자 했고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함성을 질러댔던 그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달라고, 내가 그 시신을 수습할 테니까 나에게 달라고 선뜻 공개적으로 나서서 이걸 요구한다는 것이 어느 누구에게든 쉬운 결정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 요구에 응할 만큼 어쩌면 영향력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회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듯이 산헤드린 공회죠. 행정, 사법, 입법 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기구인 그 공회의 공회 회원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다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는 예수의 제자였지만은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두려워서 본인이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임을 그냥 숨기고 지내도 좋을 법한 그 시기에 오히려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됨 그걸 드러내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다가가서 그 시신을 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죠. 아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3년 동안 그 곁에서 예수님의 제자됨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렇게 그 제자됨을 날마다 확인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숨겼던 사람이 왜 이렇게 드러나느냐는 것이죠.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건데 제자였던 사람들은 숨어버리고 제자 아닌 사람을 드러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누가 진실로 제자인지를 분명히 판별하게 하는 어떤 그런 시금석과도 같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누가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닌 사람인가? 그냥 육신이 그 옆에 항상 가까이 있었던 사람인가? 아니면 그 몸은 예수님 곁에 없었지만은 그 마음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인가? 누가 과연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인가? 유능한 사람들인가? 꼭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과연 누구인지를 쉽게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 수 있습니까? 그럼 부자면 안 됩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부류인데 오늘 이 성경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또 부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공회원, 그 공회원은 전부 다 예수님께 한 목소리로 반대했고 그의 처형을 부르짖었던 사람들인데 또 그는 그 중에 속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다시 이런 기록이 그에게 첨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은 오늘 또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는 공회회원이지만은 선하고 의롭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그는 선하고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을 행사하고 있지만은 선하고 의롭다. 굉장히 드문 일이고 사실 우리가 쉽게 상상이 안 가는 인물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고도 선하고 의로울 수 있습니까? 어떤 권력에 있는 권력자가 선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부자인데 어떻게 또 선하고 의롭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그런 권력의 위치에 있었지만은 오늘 보니까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할 때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 혼자서 반대했다는 것을 누가는 그 후에 아마 확보한 자료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 혼자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반대했던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대제사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주장할 때 그걸 반대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가 반대한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소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는 의로운 삶과 선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 수 있는 것, 의롭게 살 수 있는 것, 비록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할 경우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권력은 의로움을 위해서 부당할 때 권력적인 스스로를 제한하거나 권력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았고 부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시신을 수습하고 염습하고 그리고 본인의 새로 판 무덤에다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기로 결정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좀 쓰다가 남는 것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아마 자기 가문을 위해서 돌무덤을 새로 예쁘게 아마 팠을 터인데 아무도 시신을 모시지 않은 그 새 무덤에 첫 시신으로 예수님을 모시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드러나지 않은 제자, 드러났던 제자들은 오히려 숨어버리고 드러나지 않았던 제자는 십자가로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 드러나는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어쩌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전승의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자기 고향 가까운 마을 곁에 교회를 세웠던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이 일을 통해서 공회원의 지위도 위태로워질 것이고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도 안전이 보장이 되지 않을 터이고 그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지만 그는 그 위험과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커밍아웃 하는 것이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58절 이하입니다. 시작.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러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본인 자신만의 결정일까요? 우리는 이 마태가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는 예수님은 그렇게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자의 새로운 깨끗한 묘실에 안치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러니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53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는 이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이 응한 거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될 것인지를 미리 예언해 두고 계셨던 것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실을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 모르죠.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죽음을 맞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자신을 드러내기로 결정을 했고 이 위기의 순간 어느 누구도 예수의 제자됨을 쉽게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순간에 그는 예수님의 제자됨을 당당하게 대담하게 드러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잠깐 사흘만 빌려주면 된다. 부활하면 뭐 다시 그냥 새 무덤이 돌아올 텐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그의 무덤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한 유일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 가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100리트라쯤 되는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함께 수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니고데모 때와는 마찬가지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다가 거듭나라는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니고데모는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갖고 실험했던 사람일 것이고 그 또한 마지막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도의 길을 걷겠다는 굳은 각오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와 같은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은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됨이 드러나겠죠. 우리가 손해보는 결정 앞에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가 결정될 것입니다. 좋을 때야 누가 예수님의 제자됨을 모르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 누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뭐 아프든 병이 낫고 안 되든 일이 풀리고 안 되든 자리가 생기면 누가 예수님을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위기를 겪는다면 우리는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을 얼마나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제자됨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가 그런 위기 앞에 설 때만 검증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위기 앞에 서는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가 이 평상시에 이 신앙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신앙이 좋다고 자신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 사람은 신앙이 없다고 함부로 속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덤 위에 이제 시신을 넣고 무덤 안에 넣고 무덤 문을 닫을 때 큰 돌을 굴려서 닫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이 예수님의 이 시신이 안치됐던 그 돌 무덤을 예루살렘에 가서 보면은 장소가 두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건 그 들어감직한 그 동굴에 가보면 문이 너무 커서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장정 서너 명도 그 돌을 굴려서 돌문을 이렇게 굴려서 막는데 그 옆에 이렇게 이제 뭐 레일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큰 돌을 굴려서 막아야 되는데 그게 뭐 이 여자 한두 사람이거나 장정 두세 사람으로도 굴리기가 어려운 돌이에요. 그렇게 무거운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습니다. 이 여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걸까요? 따라서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와 이 막달라 마리아와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 앞에서까지 머물렀다가 그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까지 앉아있는 까닭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순간 그들은 두려움을 이겼고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그들은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그 사랑 때문에 그들은 끝내 예수님 곁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사랑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은 본인 자신이 더 중요해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적어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모든 것을 피했고 숨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두려움 없이 예수님 곁을 지키고자 했고, 돌 무덤에 문이 닫혔지만 그들은 그 곁에서 멍하니 앉아있더라도 예수님 곁에 있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제자됨을 숨겼던 요셉조차도 그 죽음 앞에서 그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무덤을 내어드리는 행위고, 니고데모 또한 거듭난 그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깁니다. 더 사랑하면 손해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하는 까닭은, 여전히 손해보기를 주저하는 까닭은 주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할 때 아니겠습니까? 62절 이하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 무덤에 갇히시고 돌 무덤에 문이 닫혔지만, 그러나 불안한 것은 예수님을 처형했던 대제사장과 그 서기관들과 공회원들입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요. 안식일 날 찾아갑니다. 안식일 날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어서 안식일 날 오랜 길을, 조금 먼 거리를 걷지도 않았을 뿐더러 누군가에게 무슨 부탁하는 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안한 나머지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이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믿어서 간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없을 터인데 시체를 훔쳐가거나, 예, 거짓말로 이를 속여서 사람들을 선동할 소지가 있으니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경비병을 좀 더 증원해서 돌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랬더니 빌라도가 다소 쌀쌀맞게 대답을 하죠. 너희들한테도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들을 세워서 지키도록 하라. 더 이상 성가시게 하지 말라는 듯한 그런 느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고 돌 무덤이 비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28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8장 12절 13절을 보면은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니, 그들이 원래 걱정했던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서 경비병을 세워서 돌문을 인봉하고 그 돌문을 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돌문이 열려있게 되자 그들은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하라고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이렇게 일을 거짓으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돌 무덤에 관해서는 수많은 얘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과연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그 많은 의문들을 놓고 수천 년, 2천 년 동안이나 사람들은 질문했고 또 그걸 연구하고 그걸 비난하고 조롱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이 예수님의 부활을 놓고 고민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쩌면 그냥 들은 얘기로 부활은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고 한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치열하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제자인가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어떤 제자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다가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만 되면, 손해볼 일만 있으면, 힘든 일만 생기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평소에는 그리스도인 티를 전혀 내지 않다가 진실로 어려운 일, 진실로 도움이 필요한 일, 진실로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야 할 때 그때 나는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한번 조용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됨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 때는 오늘 미얀마를 위해서 고통받는 그 땅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고 또 많은 핍박받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북녘 땅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무슬림권의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지하교회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리스도인됨을 당당히 드러내고 살아가지만은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찾아오거나 또한 손해봐야 될 일이 생기면은 주님 언제 그리스도인이었느냐는 듯이 태도가 표변하거나 삶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언제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정말 생명이 안전할 때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빼앗길 위기에 있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주님,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사람 앞에서 이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달아난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본다고 해서 정말 제자됨을 욕되게 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어떤 결정이 있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일은 옳은 결정입니다. 어떤 결정이건 우리의 결정은 자칫 주님의 뜻을 벗어나는 결정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어떤 어렵고 힘든 결정이라도 주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바라봅니다.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그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십자가 앞에서 그는 주님을 사랑을 고백했고 주님을 사랑했기에 모든 것을 잃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하찮은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다 아십니다. 과연 이것들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을 수 있을지 오늘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고 확인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기하신 정말 놀라운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에 메인바 되게 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나는 어떤 제자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묵상하며 참된 제자의 길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